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성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릇된 구원관에 사로잡혀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신앙의 결과가 허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결정되거나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서 절대로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죠. 그것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그리고 그가 가르치시면서 성읍들과 마을들을 통과하여 지나가고 계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그런데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혹시 적은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입니까?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자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인데 그들이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 여러 성들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궁극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진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득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구원을 받을 자들이 적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들이 가진 선민의식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적인 궁극의 구원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높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자기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가 많다 적다,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적다 많다라고 대답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셨습니다. 24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하여 구원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주님은 이 같은 의도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힘쓰라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싸우다, 다투다 이런 의미예요. 언제 이런 동사가 사용되냐면 격투기장이나 혹은 운동 경기에서 격투기장에서 보통 이제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고 아시죠? 목숨을 걸고 죽이느냐, 죽느냐. 이 격투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싸움을 힘쓰라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격투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검투사들을 그들의 그 싸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운동 경기에서 전심전력으로 그 전력 질주를 하는 이 모습을 묘사할 때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전력 질주라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스프린터들, 이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100m를 뛰는 동안에 숨도 쉬지 않고 뜁니다.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숨을 쉬는 것도 이 속도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한번 큰 숨을 들이쉬고 숨을 멈춘 상태로 100m를 바람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또 목숨을 걸고 내가 죽임을 당하느냐, 저 사람을 죽여서 거꾸로 때리느냐. 이 치열한 싸움, 그 모습을 힘쓰다라는 동사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안락하거나 한가롭거나 적당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뭐란 얘기입니까? 격렬하게 싸우면서 또 전력 질주를 하듯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아가야 될 과제가 구원의 문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구원이고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나름대로 구하고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간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그리고 숨을 멈추고 전심전력으로 질주하듯이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전심전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말씀을 하셔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이게 구원의 문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믿음을 지키는 삶이다라는 걸 단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다. 어렵다는 얘기죠.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길이, 믿음의 길이. 교회만 다니면은 구원은 따놓은 거고, 그렇게 믿으면 다 내가 뭐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주님은 그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성도의 삶이 쉬울 수 있을까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어제 시험 봤습니다만 그렇게 코피를 쏟으면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경쟁을 제쳐야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 구원의 길, 영생을 얻는 길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믿음을 지키는 삶이 그렇게 쉽고 간편하고 간단한 문제 같으면 주님이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먼저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지를 숙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여러분 매 순간 즐겁고 행복한 길이겠습니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휘파람을 불고 행복한 얼굴로 모두가 어깨동무하고 자 우리 모두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 구원과 영생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조롱과 멸시와 따돌림을 당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길이 신자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되는 구원의 길입니다.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법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원칙이 되어 살아내야 될 삶이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 원칙을 지켜내야 될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보다 중요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보다 우선이 되는 일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투사가 격렬히 전투를 하다가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디서 칼이 날아와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데 운동선수가 전력 질주를 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결국 결승 테이프를 자기가 끊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달리듯이 신앙은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주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구원의 길이 그러하다면 오늘도 그 길을 완주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럼 뭘까요? 바로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격렬한 싸움도 그렇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 운동 경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힘을 씁니까? 잘 먹어야 힘을 쓰죠. 잘 먹어야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잘 먹어야 뛰기도 하고 잘 먹지 못하면 뭐 나가면 그냥 당연히 뭐 패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구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다면 은혜 없이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이 좁은 문을 지나서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신자가. 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 없이 무슨 수로 이 좁은 문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 없이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모순입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도 은혜 없이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가다가 곁길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가다가 그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피곤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망각해버린 채로 세상에 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은혜를 받아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을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을 신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은혜 없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 행위와 그 열매가 나타나는 자라야 그러니까 그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고 협착하다라는 말씀 외에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좁고 협착하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고 주께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자칫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를 쓰는데도 하나님이 너 들어오지 마, 너 못 들어가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해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문을 그릇된 방법으로 두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구원 받고 싶습니다.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일 없어. 너는 구원 안 해. 너는 구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구원의 길을 찾는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두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유대주의자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유전이나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서 어리석은 선민의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가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 완전히 방향이 번지수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됩니까? 모든 거짓된 믿음, 유사 그리스도인들,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이비 이단들, 불건전한 현세 기복주의 같은 이런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그릇된 교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해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철떡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볼 때는 구원을 받기를 원해도 지금 그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방향, 그 길, 그 내용이 전혀 성경과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25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은 때로부터 그리고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면 너희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여십시오.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인지 너희를 알지 못하였다. 그때 너희는 말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리에서 당신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할 것이다.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인지 너희를 알지 못하였다. 너희는 나로부터 떠나라.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이 그릇된 구원의 문, 즉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잘못된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어지는 25절은 이제 구원의 시기에 있어서의 그 적시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집의 주인이 문을 걸어 잠근 뒤에 문 밖에 어떤 이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기를 간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그대들이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떡을 먹고 마시면서 또 주님이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게 될 터인데 다시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기를 반복해서 나는 당신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오. 그러니 이 악을 행하는 그대들 속히 물러가시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당연히 여기 주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 문 밖에서 때가 지난 후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마치 주인과 면식이 있고 친밀한 야인 것처럼 간청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은 여러분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멀리 떨어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예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고 설교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만이 구원의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중에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자들도 있다. 길거리에서 주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그 가운데 있다는 것.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가 아주 탁월한 설교자인 것처럼 행했던 자들 중에 매우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처럼 보여졌던 사람들 중에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진실되지 않았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적이 없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저 종교적 관성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것이 모두 신앙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모든 열심, 그 모든 열심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가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구원과 무관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거짓된 신앙으로 일관하다가 보면 결국 참된 구원으로, 참된 믿음으로 돌이킬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침내 문이 닫혀버리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진리를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믿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목사는 계속 여러분에게 무엇이 바른 믿음이고 구원받는 신앙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스도만을 높이십시오.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그런 말씀들을 다 귀 밖으로 흘려버리고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고집대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무지함 가운데서 그렇게 거짓된, 그릇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참된 구원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겠죠. 마침내 문이 닫혀버리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참된 복음이 계속 영혼을 깨우고 올바른 믿음으로 돌이킬 것을 촉구해도 그 모든 외침들을 예사로 들으면서 오늘도 한가하게 저 밖에서 구원받게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받게 믿음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세월을 모두 다 흘려보내게 되면 그것으로 그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면 우리가 볼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 신자입니다. 분명히 교회 성도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가 구원에 이를 수,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모두 다 거부하는. 교회를 다니지만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제 하도 얘기해서 입만 아픕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택자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거기에서 자기가 깨어지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그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었던 예수님과 당대에 같이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위선과 가식과 종교적인 그 형식은 모두 행악일 뿐이고 그들은 모두 주님께서 보실 때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주께로부터 쫓겨날 신세가 될 자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주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게 되었던 유대주의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전혀 없을까요?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건데 분명히 그런 자들이 적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전혀 힘쓰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마치 취미처럼 간헐적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여기십니까? 신앙이 이렇게 명목상의 신앙으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기만한 빈 껍데기 같은 이런 신앙으로 종교적 관성만 지키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인지를 부디 올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진지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엎드리고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기를, 그것이 확신에 이르게 되기를,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와 자세가 진정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선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나타나야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믿음,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뿌리 내리지 않은 믿음의 상태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고한 확신에 이르도록 성화에 진력하고 더 깊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 갱신되고 누적되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그 믿음의 수위는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은혜 얻기를 사모하는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매 끼니에 음식을 먹는 것이나 만큼 우리의 영혼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는 자리를 곧게 지키는 것만이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신앙의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경건을 훈련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멈춰질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지속할 수 없는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신자는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참된 신자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좁은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이에요. 힘이 빠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를 멀리하고 성도와 진지한 은혜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내가 힘이 빠지는구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다시 내 자신을 부둥켜 안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괴물이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내 힘과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붙들리지 않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갑니까? 예수께 붙들리지 않고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완주합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붙들리지 않고도 잘만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 딱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구원 받을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실까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의 그 결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울음과 이들을 갈미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을 볼 때, 그러나 바깥에 쫓겨나 있는 너희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어리석은 선민의식에 도취되어서 자기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그런데 그렇게도 구원을 자신만만해하던 너희들은 마침내 죽어 결단코 그들이 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황망함 가운데 깨닫게 될 터인데,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매우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영벌을 받는, 끝까지 예수 안 믿고 혹은 그릇된 신앙으로 유사 그리스도인의 그런 행태를 가지고 전혀 삶의 변화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 영벌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말의 불쌍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여도 영벌에 처해질 때조차도 자기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를 간다 그래서. 이를 왜 갈아요? 증오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지옥에 던져진 거에 대한 불만과 이 억울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당신이 틀려서 내가 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옥의 영벌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거기서라도 뭐 애통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는 자들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유기된 자들이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찬 자인지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던져졌는데도 거기서 이를 갈고 있는,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지옥은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옥에서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 지옥에서 면옥으로 왔다가 천국으로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회개를 영원히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징벌을 받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그럼 누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의 길로 행하게 되고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30절에. 그리고 그들이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그리고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부터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식탁에 기댈 것이다. 보라, 첫 번째가 될 마지막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첫 번째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민임을 자부하면서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여겼던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종종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도 너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인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몰수히 동서남북에서 모여들어서 전부 다 그들은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이미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너희들은 전부 다 제외되지만 사방에서 유대인이 아닌 선민이 아닌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될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주의자들의 고정관념을 깨시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그 영민을 건드린 거죠. 선민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부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야. 그러니 왜 주님께서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진리를 외면하면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인 거예요. 주님처럼. 그러니 그들에게 모두 미움을 받고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는, 이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진리를 전해놓고도, 참된 복음을 전해놓고도 돌아오는 거는 저 미치광이야, 저게. 저 예수인지 뭔지 아는 저게.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분노와 증오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지우고 예수의 존재를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부정하려는 자들에게 이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참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의 미움을 그리고 이 바른 진리를 따라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는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아 그대들이 올소라고 갈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미치광이들 저 정신 나간 것들 지들이 믿는 그 믿음만 참된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저것들이 다 정신 나간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신의 입으로 그들에게 전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나라의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주님께서는 복음이 이스라엘을 제쳐두고 다른 나라와 민족과 다른 시대 가운데 울려 퍼질 것이고 그리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오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든 너희가 나중이 될 수 있고 나중처럼 보였던 그들이 먼저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장 먼저 이르게 될 거라고 믿었던 자들, 즉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결국 천국 밖으로 다 밀려나가게 되거나 나중에 가장 나중에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될 수 있고 반대로 그토록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구원에서 멀어져 있던 자들로 여겨지던 이방인들 가운데 택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과 전혀 다른 관점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주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겠죠. 그들에겐,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구원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부정하죠.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어리석음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개혁주의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은 따놓은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길을 맹종하는 이런 신앙,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아무리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드려도 여전히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고집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역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아무 걱정이나 염려나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결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임하고 마침내 영생을 향해서 믿음을 시작한 자의 삶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한가롭게 내 처지나 상황이나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려는 그 그릇된 믿음에 묶여 있으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그 좁은 길로 행하는 모든 일에 더욱 열심을 내서 치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이끌려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모든 선한 싸움들을 잘 감당하고 이로써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과 영생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을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설명하시면서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 말씀과 전혀 빗나간 삶을 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절대로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또렷하게 영혼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길로 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길은 구원과 무관한 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이 진리의 깨달음과 이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구원의 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깨워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의 길, 이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도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